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는 새롭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지식을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형태로 전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책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를 10개의 아이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오디오북은 책을 쓴 저자 자신이 직접 낭독한 육성으로 제작합니다. 마치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바로 곁에서 현장 선배의 충고를 듣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휴머니타스 테크놀로지 저자 신동희 교수입니다. 저는 성균관대 인터랙션 사이언스 학과에서 인간과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을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해 총서 휴머니타스 테크놀로지 신동희 지음. 가장 인간적인 컴퓨터의 앞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다. 마크 저크버그. 한때 컴퓨터란 특정 직군이나 소수의 매니아들만이 사용하는 특별하면서도 전문적인 기계였다. 따라서 그 기계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의 어려움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의식이나 전문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컴퓨터가 점차 대중화되고 범용화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자 그 불편함은 제거해야 할 요소로 인식되었다. 사용자가 점점 편리성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접목되면서 컴퓨터와 인간의 상호작용 방법들이 급진적했다.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Human Computer Interaction, 약칭 HCI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좀 더 안전하고 다루기 쉬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그간 기술 인력의 비약적인 증대와 상호작용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HCI는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컴퓨터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학문의 기반을 닦아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노력들이 공학, 경영학, 디자인 분야 등 학제에 따라 구분되어 각기 그 분야의 고유한 범주 내에서 따로 발전되어 왔다. HCI의 본질은 시스템을 개발, 디자인, 평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둘러싼 재반 현상들에 관한 연구인데 이 측면들이 서로 다른 학문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현실이다. 이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설명하는 것처럼 각기 다른 측면만 집중해 커다란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놓치는 우를 범해온 것이다. 그런 제한적인 HCI 프레임워크가 1990년대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되었으나 정보화 혁명을 기점으로 정보 기술의 폭발적인 수요와 2010년대 스마트 기술의 획기적 발전이 낳은 스마트 혁명에서 복잡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HCI가 융합과 통섭의 플랫폼 위에서 여러 다양한 관점을 포용해야 된다는 주장이 커졌고 모든 것은 결국 인간으로 귀결된다는 인간 중심의 HCI가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인간 중심의 HCI는 인간 중심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간과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추구하는 종합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스템과 개별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넘어서 컴퓨터가 다수의 사용자 간 협업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런 작업은 컴퓨터 과학은 물론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언어학 등의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HCI는 융합의 허브로서 차세대 융합 학문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Humanitas, 기술의 인문학적 추구. Humanitas란 말은 인간다움이란 뜻의 라틴어다. Humanitas란 말은 Humanitas를 기반으로 번용된 단어로 인문학을 지칭한다. 즉, 인문학은 인간다움에 대한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초기 성직자들은 Humanitas를 그리스도교의 기본 교육 과정으로 채택해 교양 과목이라 부르기도 했고 15세기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들은 세속적인 문예, 학술활동을 가리켜 Studia Humanitas라고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편된 대학 학제에서는 일반 교양 과목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인문과학을 널리 인간 및 인간적 사상, 일반에 관한 과학적 연구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전부를 포함하는 것이 된다. 한때 인문학의 위기에 놓였던 이 학문들이 최근 스마트 혁명과 함께 새롭게 눈길을 끌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팟은 인문학과 공학의 교차점에서 탄생했고 애플은 기술회사가 아닌 인문학적 회사다라고 말한 이후 인문학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한 잡스의 말은 그간 공학이나 경영학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기술 중심, 비용 절감 중심의 기술 개발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인간을 기업 이윤 추구의 대상이나 기술의 단순 수용자로 보는 것이 아닌 기술을 주도하고 기술의 상위에 존재하는 인간 중심의 철학적 인식이 인문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은 돈 되는 기술에만 열광하는 일부 사회 분위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잡스가 말한 인문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잡스가 말하는 인문학은 정확히 말하면 반드시 기존의 좁은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영어로 휴머니타스지만 잡스는 리버럴 아츠를 말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리버럴 아츠라고 얘기한 것은 디자인이나 기술적인 UI, 유저 인터페이스에 치우치는 세태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사철과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잡스가 의미한 인문학은 문사철의 인문학적 소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경 속에서 인간이 모든 기술과 관계를 맺으며 인간 기계의 관계가 얼마나 더 인간적이고 얼마나 더 개인적일 수 있느냐의 창의성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고도로 복잡해지고 스마트되어가는 제품들이 인간을 사용자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 잡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의 정보를 받아들여 인지하고 처리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애플은 이러한 인지적 특성에 부합하는 사용하기 쉬운 제품을 디자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사람들이 애플에 열광하는 것은 바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 즉 기술의 인문학적 추구를 높이 산 것이 아닐까 한다. 인간을 이해하려는 인문학적 방향은 결국 친숙한 경험이 될 것이고 그것은 비트의 흐름이 아니라 사용자의 오감을 포함한 다중감각이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물리적 세상의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의 극대화일 것이다. 즉 애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인간의 직관성이 배어 있다는 것은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다. 애플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기술에 담아내고 인간의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경험의 극대화란 유용성이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함이나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 이상의 인간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 그런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 추구를 위해 인간과 제품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행위가 일어나는 총체적 상황을 고려하는 문맥적 디자인, 컨텍슈얼 디자인을 중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기술 제품을 사용할 혹은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문화인류학적 방법이다. 기획자나 디자이너들이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상상이나 유추를 통한 사용자 모델링이다. 직접 사용자가 있는 현장에 찾아가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자 경험을 발견해내는 방법이 곧 문맥적 디자인이다. 종래의 실험실이나 연구실에서 검증된 개체적인 원리보다 현재의 실제 총체적인 상황을 더욱 중요시하는 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 연구에 중시되는 것이 융합과 통섭이다. 융합과 통섭. 미국 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약칭 NSF이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과 인지과학기술 등의 과학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과학기술을 선언한 이후 이른바 NBIC, 나노, 바이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카그니티브 사이언스를 위시한 융합기술이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 융합현상은 점차 다변화되는 융합현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통섭에 주목하게 되었다. 융합이 가속화되며 기존에 세분화되었던 학문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학문의 융합이 존재하게 되었다.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는 일을 뜻한다. 융합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둘 이상의 물질이 녹아서 하나로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물리적인 결합을 통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다. 즉,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영어 컨버전스는 한 점으로 모이다는 수렴의 의미로 본래 원은 라틴어 converse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 함께라는 의미의 con과 어떤 방향 또는 상태로 향하다, bend와 기울어지다, incline이라는 의미인 verge가 합쳐져 convergence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유사한 단어로는 fusion, hybrid, merge, amalgam, complex, composite, compound, collaboration 등이 있는데 분기와 분화를 뜻하는 divergence와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융합과학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주어진 학문의 분야 내에서 기존의 학문적 개념으로 이해, 규명, 응용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여러 학문 분야의 근본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함께 적용해 통찰력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와 이해된 현상이나 지식 자체 및 현상이나 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 분야를 일컫는다. 융합과학자란 이러한 학제적 융합연구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고 다른 분야에 대해 개방적인 다학문 전공의 연구자를 가리킨다. 통섭이란 현재 장벽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학제 간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지식의 대통합 과정이다. 융합은 주로 정책, 산업 혹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통섭은 학문 이론적 용어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오늘날 곳곳에서 통섭을 이야기하고 21세기의 패러다임 그리고 신다빈치 프로젝트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는 세상이 복잡 다기의 심과 동시에 사람들 삶의 형식이나 새로운 놀이문화의 생성, 세상에 대한 인식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환경과 생태의 변화에 따라 하나의 학문이나 지식만 가지고는 대상에 대한 이해나 향유, 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므로 욕망의 충족과 미래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라고 하겠다. 사회현상을 복잡다기한 현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접근으로 분석하는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처럼 궁극적으로 인간과 기술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서로 합치고 뛰어넘고 가로지르는 통섭이 필요하다. 통섭을 통해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보고 원래 있었던 것이지만 다른 분야와 접목해 독특한 것도 만들어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라이프 스타일이나 놀이의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고 인류가 공통으로 처하게 될 위기나 문제를 해결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도 있다. 융합과 통섭이 HCI 분야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HCI의 핵심 대상이 융합적 현상이고 HCI 방법론이 통섭론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UX,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UX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와 여러 분야의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대로 된 UX 아이템을 발굴하고 디자인하고 솔루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원리가 HCI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아이폰 혁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는 세분화된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창의성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새로움, 창발성과 같은 개념들은 기존의 한 분야에 비해 매우 어렵고 인류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과학기술 내 지식뿐만 아니라 인문사회적 지식이 융합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융합과 통섭에 대한 체계가 올바르게 잡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융합과 통섭을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통념일 것이다. 그러한 단순한 결합으로는 비빔밥적 혼합에 불과해 더 큰 혼돈을 야기하므로 아예 융합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통섭을 단순히 학문의 비빔밥으로 생각하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학문 간 통합과 전개라는 진행형적 관점이 증가해야 한다. 융합, 통섭, 그리고 HCI HCI는 본질적으로는 융합과 통섭의 학문이고 조화의 학문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HCI는 분열과 갈등의 학문이 될 수도 있다. 통섭학자인 찰스 스노우는 두 문화, The Two Cultures라는 저서를 통해 과학과 인문학, 과학자와 인문학자들이 서로 극단으로 갈라서는 데에 현대 지식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가 지칭하는 두 문화는 시스템 개발과 인간 이해, 주관성과 객관성, 예술성과 실용성으로 바로 HCI의 핵심 주제들이다. 시스템 개발 중심과 인간 이해 중심의 생각은 서로 상극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발과 인간 이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구 목적은 공학과 인문학 사이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공학자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반면 인문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과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HCI 과제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있다. 또한 객관성 중심과 주관성 중심의 생각도 대척점에 있다. 과학은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이 당위지만 객관화될 수 없는 현상도 많다.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통찰이나 직관으로 되는 부분도 많다. 객관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복잡한 현실 속에서 주관을 인정할 수도 있을 때 HCI는 가능한 것이다. 실용성 중심과 예술성 중심의 생각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효율성만 생각하는 것은 실용성 중심의 사고이고 미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예술성 중심의 사고이다. 이 두 사고는 이성과 감성 혹은 인지와 감성 중심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성과 감성은 어느 한쪽만이 항상 우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시대에 따라 어느 한쪽이 강조되거나 덜 강조될 뿐이다. HCI는 서로 다른 학문인 인문, 과학, 예술이 융합된 학문이다. 서로 다른 관점과 서로 다른 생각들이 HCI라는 플랫폼 위에 같이 서 있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상이한 관점이지만 서로의 궁극적 수렴점은 같다는 것이다. 통섭 학문으로서 HCI의 궁극적 목적은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을 다양한 학문 분야와 융합시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한 학문, 그리고 그 근본 안에서 일궈낸 과학이라는 기술,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인간이 생활에서 보다 편리함을 추구하려 할 때 인간은 그 편리함을 현실화하기 위해 발명을 한다. 발명을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고 그 기술은 보편화되며 하나의 트렌드가 된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최근의 스마트 혁명도 계속적으로 진화하는 트렌드의 한 과정이고 현재의 스마트 기술과 개념이 융합되어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기술들이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바로 개방, 협업, 통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래의 기술 발전도 이런 가치들이 중심축을 이루며 나아갈 것이다. 영역을 넘나드는 기술 간 융합은 21세기 성장 동력이자 다종다양한 분야의 상상력, 창조성의 원동력으로서 지식과 기술, 산업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통사적으로 보면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20세기 중반까지 제1단계는 세상의 유용한 물질과 기계의 연구 개발을 강조하던 기술, 기계 중심의 시대였다. 20세기 중반 이후에 시작된 제2단계는 이에 더해 정보와 생명의 부가가치가 강조되는 기술 플러스 정보 플러스 생명 중심 과학기술 단계였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은 기술 플러스 생명 플러스 정보 플러스 감성의 인간 중심 융합기술 체제로 변하고 있다. 비슷한 논리로 융합 과정도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 융합을 융합 1.0으로 기술과 문화 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융합되는 방향을 융합 2.0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기술을 적용한 HDTV나 작은 휴대폰은 융합 1.0의 산물일 것이다. 그런 HDTV에서 더 나아가 아날로그적 인터페이스 설계를 가미한 애플의 제품이나 인간의 실제 동작을 가미한 닌텐도의 Wii 혹은 인간의 외로움을 사이버 공간에서 해소하는 페이스북 같은 SNS는 융합 2.0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융합 3.0이라는 것은 어떤 궁극적인 의미의 융합으로서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좋은 사용자 디자인이란 인간과 기기의 경계가 없을 만큼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 융합 3.0을 통해 인간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휴먼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사용자 중심 원리를 강가한 실패 사례. 기술의 역사를 보면 사용자 중심 원리를 간과해 실패한 기술들이 많다.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비스타와 이제는 잊혀진 위성전화 서비스 이리듐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MS나 모토로라 같은 세계적 대기업이 개발을 시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 혁신적인 서비스나 제품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시장에 이렇다 할 역량을 주지 못했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점이다. 출시 직전까지 비스타는 이전 제품 윈도우 XP보다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모았으나 막상 출시되자 XP와 두드러진 보안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상당수 PC에서 동작을 느리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았다. 모토로라가 주도한 이리듐은 지구 궤도에 66대의 위성을 배치해 위성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으나 위성 발사 같은 설비 투자에만 5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이 필요했다. 게다가 이동 중 차량이나 건물 안에서 전화가 안 되는데도 통화료는 분당 5달러나 했고 결정적으로 휴대전화가 일반화되면서 이리듐은 1999년에 파산하고 말았다. HCI 원리를 무시한 다른 실패 사례는 HD DVD와 위성 라디오, 시리우스, 스마트폰의 원조격인 팜과 인터넷 전화의 원조격인 보나지, PC 제조업체 게이트웨이 등이다. HD DVD는 초창기에 차세대 영상 저장 매체로 자리 잡는 듯 하다가 경쟁 기술인 블루레이에 밀려났고 시리우스나 보나지 및 게이트웨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거나 사용자군을 확보하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결국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했다. 팜은 블랙베리 같은 다른 스마트폰 서비스에 보나지는 스카이프 같은 경쟁사에 각각 시장을 내줬고 게이트웨이와 시리우스는 잊혀진 회사 또는 서비스가 됐다. 이처럼 실패한 이들 제품의 공통점은 사용자의 니즈와 욕구를 정확히 분석해내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장 및 사회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디자인 without designer. 실패한 IT 제품들의 공통점은 사용자와 개발자의 인식 괴리를 간과했다는 사실일 것이다.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심리나 행태가 어떠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의식이 문제의 발단이고 또한 그런 개발이나 디자인은 특정 계층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국내의 HCI나 UX 관련 기업 부서에는 대부분 특정 전공이나 특정 배경 경력자들로만 배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서는 UX 분야의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실무 경력보다는 연차가 높은 관리자 비중이 높았다. HCI나 UX 자체가 경시되는 시기에는 다른 분야의 관리자가 UX 분야의 관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국내에서도 UX 분야가 활성화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UX 관련 부서에는 대부분 그래픽 디자이너나 웹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공학 중심 인력으로만 채워져 있다. 또한 국내 HCI 학교에서도 HCI가 특정 전공, 공학, 디자인 등의 전유물로 간주되는 배타적 경향이 없지 않다. 국내에서 올바른 HCI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편향적으로 인식된 증거라 할 수 있다. HCI 역사가 오래되고 UX 분야가 조금 먼저 보편화되었던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은 사회학과 심리학, 철학 등 인문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공자들이 HCI나 UX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텔은 컴퓨터와 인간의 경험 방식을 재창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심리학자, 인류학자가 가세해 다양한 관점과 지식 융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구글의 데이먼 호로비치 부사장은 제품 개발과 디자인 설계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에 기술 못지않게 사람을 관찰,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임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패턴과 직관을 제품 개발에 반영했다. 그는 구글의 지도 검색 서비스인 스트리트 뷰 같은 것을 개발할 때도 칸트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인터액션 디자인의 대가인 빌 모그리치도 전문 디자인 교육을 받은 디자인 전문가들의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팀으로 모였을 때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해 학문 간 지식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상적 디자인 혁신이 구현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UX나 UI, 유저 인터페이스를 기술 개발의 핵심 업무가 아닌 부수적 일로 치부하는 경향과 UX나 UI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공감대가 없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양성이 실종되는 결과를 낳은 것 같다. 도널드 노먼은 디자인 without 디자이너라고 피력하면서 진정한 휴먼 디자인은 특정 집단이 그들의 전문 지식에 의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상식적 수준의 보편적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디자인이란 of the user, by the user, and for the user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디자이너란 멋있고 그럴싸해 보이는 예술적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라기보다는 사용자와 그가 속한 컨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하는 휴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의 새로운 틀. 스마트 시대 이전에는 기술 제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드웨어였다.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제품 판매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는 시대에는 내구성과 기능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드웨어 기술의 빠른 진보로 더 이상 차별화가 어려울 정도로 기술 장벽이 낮아졌다. 하드웨어의 차별화가 어려울 정도로 평준화되고 범용화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제품에 더 많은 차별화 기능과 복잡한 구조들을 추가하고 있고 이 때문에 사용성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제품 사용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제는 네트워크나 하드웨어 기반의 경쟁이 아닌 사용자 차원에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애플의 MP3 플레이어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성공적인 예이다. 애플은 음원 재생기를 중심으로 한 이코시스템, 생태계 구축을 통해 획기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즉, 아이팟이 파는 것은 휴대용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아이튠즈를 통한 음원 판매와 사용자의 청취 경험이다. 플랫폼의 편의성을 강화함으로써 고객 참여라는 중요한 가치를 증대시킨 새로운 UX적 비즈니스 모델이다. 애플은 이제 팟캐스팅 서비스를 통해 TV 시장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변형시켜 혁신적인 결과물들을 창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애플이다. 2001년에 애플은 토니 페더의 작은 아이디어에 힘입어 단숨에 전 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을 석권하게 된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아이팟으로 2012년까지 전 세계에 판매한 아이팟은 4억 대에 달하며 이는 전체 MP3 플레이어의 시장의 80%에 달하는 물량이다. 음원의 공급으로부터 혁신적 제품 디자인까지 생태계를 기획하고 독창적인 UI 방식의 아이팟은 킬러 서비스라 불릴 정도로 최고의 제품으로 등극했다. 이 아이팟에서 애플의 차별화된 전략은 바로 사용자 중심 접근이라는 것이다. 당시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내구성 있고 음질이 좋은 MP3 플레이어를 만들고자 노력하던 시기였다. 애플의 이러한 접근은 위험 부담을 가진 실험적 시도였고 기존 방식에 대비해 파격적인 접근이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집요하게 파악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결국은 하나의 킬러 애플리케이션의 탄생을 가져왔다. 결국 같은 개념의 제품에서도 무언가 다른 사용자 가치를 제공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 것이다. 이 MP3 플레이어 사례는 시장의 헤게모니가 하드웨어에서 에코 클러스터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는 더욱더 사용자 중심의 전략을 가진 사업자, 더 나은 플랫폼과 에코 시스템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자가 주요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스토어, 구글의 광고 기반 비즈니스 등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에코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앞으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서 사용자 경험 디자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혁신 제품을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곳에는 경쟁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용자 경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애플을 비롯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바로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창의성 중심의 혁신적 사고와 서비스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나가는 소프트 파워 중심 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컨텐츠, 디자인 등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며 사용자 중심의 전략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내구성이 강한 하드웨어 기반의 장치,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 장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에 적용한 후 주요 기능과 그 기능들을 연결해줄 서비스를 고려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래의 스마트 환경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다. 소프트적 기업인 구글이 하드웨어적 회사인 노키아나 모토로라를 이기고 휴대폰 부분을 인수합병한 것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올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소프트 파워가 강한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용자에게 무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자들로부터 사용 데이터를 얻는다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얻은 데이터는 무한의 가치를 포함하고 또 다른 가치를 확대 재생산한다. 또한 그 가치에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추가하고자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개발한 후에 그에 적합한 하드웨어 기기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절차로 볼 때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운영해오던 방식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 생태계를 먼저 구성하고 이에 맞는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방식이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이다. 이제는 사용자 중심의 HCI를 사용자 경험이 더욱더 강조된 것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토마스 쿤이 절대적 진리의 과학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에서 과학을 말하고 있듯이 이제는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전에는 거의 모든 휴대폰에 많은 키패드가 있었다. 블랙베리는 컴퓨터 자판을 옮겨놓은 것 같이 키패드가 많았다. 그러한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키패드를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한 개의 버튼만을 디자인한 애플이 바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인식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개발자나 기획자가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개념을 과감히 없애고 단순화시켜서 사용자로 하여금 좀 더 편하고 쉽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다.